VOA 세계 뉴스입니다.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사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 번째 추가 접종 백신 주사인 부스터샷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화이자는 어제 식품의약국에 부스터샷을 맞은 만여 명의 표본 분석 결과를 제출하면서 연령대를 전 성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분석 결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부스터샷이 증상 감염 방어력을 95%까지 복구시킨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스터샷은 두 차례 백신 접종을 마쳐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체 내 중화항체가 서서히 소멸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는 추가 접종입니다. 식품의약국은 지난 9월부터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65살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고위험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성인에 대한 부스터샷 허용을 추진했지만 지난 9월 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종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령자와 고위험군으로 접종을 제한했습니다.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보완하기 위한 세 번째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을 50세 이상에게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지난 9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부스터샷을 허용한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12월부터 50세 이상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과 독일에서는 최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3만여 명에 달한다면서 유럽에서 다섯 번째 파도가 일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우리는 전 세계 유행병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부스터샷을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여권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백신 여권 정책은 다양한 대중교통이나 공공, 사적 공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는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달 중순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 여권의 효력을 재갱신하기 위해 세 번째 추가 접종에 대한 증명서 제출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로 이뤄진 대표단이 어제 타이완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은 이를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중국의 내부 문제에 총체적으로 간섭하고 있다며 타이완 해협의 갈등을 확산할 수 있는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정국 대변인은 타이완 해협 방향으로 합동 전시 대비 경계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국방부도 이날 밤 중국 군용기 6대가 타이완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미국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입장차를 관리하고 전반적인 의제들에 대해 의견 교환과 협력을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의 성명은 이르면 다음 주 개최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 화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오늘 최근 나포한 베트남 선적 유조선 사우시스호를 풀어줬다고 발표했습니다. 샤오루크 나제미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AP통신에 원유 하역을 마친 베트남 유조선이 전날 밤 이란 해역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사우시스호는 현재 아랍에미리트 인근 오만해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의 베트남 유조선 억류 사실은 이란 당국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해군이 유조선 나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당시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이란 당국이 지난달 25일 베트남 국기를 단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베트남 유조선 나포 사실이 알려지자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유조선 문제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와 대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미국의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코로나 대유행 시대를 지나서 이전으로의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가동시켜줄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이나 크고 작은 매장에도 사람 구합니다라는 안내가 흔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인 광고라도 한번 봤다면 일할 사람 찾는다는 이메일이 쏟아지고요. 서부 지역 바다에 정박해 있는 수입선이 컨테이너를 제때 내리지 못하는 것도 또 출발을 앞둔 비행기 백여대가 운항을 취소했던 사태도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충분한 인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할 곳이 많으니까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타이든 자이든 일자리를 잃거나 벗어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복귀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나 곧 미국 소비경제 가장 큰 대목인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기업들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일할 사람이 예전 같지 않으니 기업들은 전례 없는 파격 조건을 내걸고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시급을 올렸습니다. 돈 받고 쉴 수 있는 유급 휴가도 늘렸습니다. 학력을 보지 않은 곳도 있고요. 대학 학비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정식 채용 전에 업무 교육이 필수였던 곳은 교육 절차를 없앴고 범죄 사실 등 개인정보도 확인하지 않는 기업이 생기는 등 일할 사람을 확보하고 또 더 오래 일하게 하려는 다양한 혜택으로 기업들이 직장의 문턱을 낮추거나 없애고 있는데요. 평소 2주 정도 걸리던 채용 절차를 몇십 분으로 줄인 곳, 또 면접 없이도 채용하는 곳, 이력서 쓰는 것부터 고민하지 않도록 모든 구인 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미국 노동시장의 분위기가 분명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주용 자동차의 속도를 늦추는 불필요한 요소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높은 학력, 높은 학점이 반드시 좋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유례 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달라진 생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새로운 수요일의 주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1910년 남편이 될 사람의 사진 한 장만 들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던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희 씨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11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남포와 용현, 사리원 지역으로 한때 비가 내립니다. 자강도 중간 강계 그리고 삼지연에는 눈 예보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쌓일 눈은 3에서 8cm 정도를 예상합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입니다. 삼지연이 최저 영하 12도입니다. 동쪽 지역으로는 원산 장전이 1에서 2도 사이고요. 함흥이 영하 2도, 청진이 영하 1도 등 나머지 대부분이 모두 영하권 아침입니다. 서쪽도 해주와 남포 2도, 그리고 용현이 3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0도 아래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평양 개성 신의주가 영하 2도, 평북 구성이 영하 3도, 사리원이 영하 1도입니다. 낮 기온입니다. 삼지연 낮에도 영하 6도에 머물겠습니다. 장진, 해산, 김영권 지역도 영하 1도에서 영하 2도 사이, 평양 남포 7도, 신의주 6도, 중강 2도입니다. 해주 개성 청진 9도, 함흥 원산 10도, 장전의 기온이 가장 높습니다. 11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먼바다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4m로 먼바다의 물결이 높겠고 서해도 1.5에서 4m로 물결이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은 동해안에 강풍특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분간 추위가 이어진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이 미국 연방의원들의 타이완 방문에 무력 시위로 대응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1대 총리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넘어가려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이 벨라루스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 의원들이 9일 저녁에 타이완에 도착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C-40 클리퍼 군용기를 타고 타이베이에 도착했는데요. 이 C-40은 의원들을 내려준 후에 곧바로 이륙했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의원들 가운데 누가 타이완을 간 겁니까?
네, 상하 양원 의원들로 구성된 것만 알려졌을 뿐 의원들의 이름이라든지 인원,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일부 언론들은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공화당 의원 6명, 그리고 보좌관 7명 등 모두 13명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확인을 한 겁니까?
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회 대표단의 타이완 방문을 확인했는데요. 커비 대변인은 미국 의원들의 이런 타이완 방문은 아주 정상적인 거라면서 타이완 관계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원들의 군용기를 타고 타이완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의회 방문단이 이렇게 군용기를 타고 해외를 방문하는 건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게요. 미국하고 타이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국내법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79년에 미국은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이렇게 국내법을 제정해서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안보 지원을 명시해놨습니다.
예, 중국의 반응을 안 볼 수가 없네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 국방부가 성명을 내고 미국 의원들의 타이완 방문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그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군은 이날 타이완 해협 근처에서 합동 경제순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이 최근에 타이완 근처에서 자주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중국 건국일인 국경절을 전후로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한 중국의 군용기만도 약 150대에 달하는데요. 이날은 J-16 전투기 넉 대, Y-8 대잠기 한 대, Y-8 기술 정찰기 한 대 등 6대의 군용기를 동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타이완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타이완 국방부는 초계기를 출동시키고 무선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방공미사일 추적 등으로 대응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군의 이런 최근 동향에 대해서 타이완의 국방력을 약화하고 사기 저하를 노린 전술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은 미국 의회 의원들의 방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제타이완협회와 함께 의원들의 방문을 조율했었다고만 밝히고 자세한 내용은 적절한 시점에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제타이완협회는 실질적으로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네, 자 미국 의원들이 타이완까지 갔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도 면담을 할까요?
네, 현지 언론들은 이들 의원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전 9시 반경에 이 총통실을 방문해서 약 15분 동안 차이잉원 총통을 면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또 미국 의회 대표단이 국가안보위원회 또 타이완 국방부 당국자들을 만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정상이 조만간 회담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일부 매체들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양국 정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회담이 성사된다면 비록 화상이긴 합니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2월 그리고 9월에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는데요. 하지만 화상이라든지 대면 형식의 정상회담은 아직 갖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있었던 G20개국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의 첫 단독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관망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 주석이 불참해서 무산됐었습니다.
예. 자, 중국 정부 쪽에서는 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경내 브리핑에서 현재 두 나라가 화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양국 관계가 중요한 고비에 있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어떤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네, 9일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미중관계전국위원회 만찬 행사가 뉴욕에서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친강 주미 중국 대사도 참석했습니다. 친강 대사는 시 주석의 축하 서한을 대독했는데요. 시 주석은 이 서한에서 두 나라 관계가 중요한 역사적 고비에 있다면서 협력만이 올바른 선택이고 중국은 상호 존중, 상생 정신으로 협력과 교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다시 선출이 됐다고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열린 특별국회에서 일본의 101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에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이 참여하는 2차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에 이미 총리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면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100대 총리가 됐는데요. 이 총선을 통해서 중의원이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에 다시 총리 지명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기시다 총리는 대수만 바꿔서 일본의 101대 총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두 달 사이에 100대, 101대 총리의 타이틀을 다 달았네요. 자, 기시다 정부의 2차 조각 어떻게 꾸려졌습니까?
네, 외무상 자리를 제외하고는 1차 내각 강료들 모두가 유임됐는데요. 애초에 기시다 총리가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네.
자, 외무상은 누가 됐습니까?
네, 하야시 요시마사 전 문부 과학상입니다. 스가 요시대 전임 정부에 이어서 기시다 총리 1차 내각에서도 유임됐었던 모테기 도시미스 전 외무상은 이달 초에 자민당 간사장으로 자리로 옮겼고요. 외무상 자리는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일본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게 될 인물이죠. 하야시 요시마사 신임 외무상. 어떤 인물입니까?
네, 후쿠다 내각, 아소 내각, 아베 내각 등을 거치면서 방위상, 경제재생정책상, 농림수산상, 문부과학상 등을 두루 지낸 인물입니다. 기시다 2차 내각이 합류하게 된 하야시 신임 외무상은 10일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 자, 기시다 총리 정부가 지난달에 출범했을 때는 여론의 지지도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는 상승세를 타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공영 NHK 방송이 이번 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기시다 총리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53%로 나타났는데요. 2주 전에는 46%에 그쳤었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 정부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크게 국내 현안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경제 회복, 그리고 대외 정책으로는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특히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30조 엔, 미화로 약 2,65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으로 갑니다. 최근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들어가려는 사람들 문제를 두고 지금 두 나라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이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비난했다고요?
네, 유럽연합 EU가 루카셴코 대통령이 유럽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약속으로 불법 이주민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이웃한 나라인데요. 벨라루스하고 폴란드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최근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벨라루스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거 폴란드 쪽으로 넘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폴란드 쪽에서 막았는데요. 폴란드와 EU는 불법 이주민 유입을 벨라루스가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BBC 방송은 현재 약 2천 명의 불법 이주민들이 벨라루스 쪽의 폴란드 국경 지역에 모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주민들이 왜 폴란드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네, 폴란드가 유럽연합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폴란드로만 가면 다른 EU 나라들로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불법 유주민은 폴란드 외에 역시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로도 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들 세 나라는 모두 이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유럽연합 EU는 불법 이주민들이 폴란드로 넘어가는 것을 벨라루스가 그냥 두고 보고만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방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 부추기거나 또 강제한다는 건데요. 피터 스타너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벨라루스 당국이 이주민들이 도착하면 이 국경 장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불법으로 폴란드 국경에 넘어가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그런데 폴란드가 이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네, 가시철망을 설치하고 군과 경찰을 배치해서 이주민들이 넘어오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벨라루스 쪽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 군인과 경찰들이 이주민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이들이 이주민들을 부추겨서 큰 사고를 일으키길 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런 비판에 벨라루스는 어떤 반응입니까?
폴란드 정부의 비판이 근거도 없고 실제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EU 측은 EU가 벨라루스를 제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벨라루스가 이주민들의 불법 월경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루카신코 정부가 국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한 것에 대응해서 벨라루스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벨라루스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주민들을 이용한다는 그런 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활동가들은 이주민들이 비-EU 국가인 벨라루스와 인접국 사이의 정치적 게임에서 저당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폴란드는 난민 관련 국제법을 거슬러서 이주민들을 국경 너머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이 사안을 문제 삼아서 벨라루스를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법원이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최소한 1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음주운전자의 운전을 금지하는 기술 개발을 의무화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가로막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한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예비적 금지 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악관의 문건을 공개해도 된다 이렇게 허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타나 추득한 판사는 의회가 요청한 문건에 대한 대통령의 기밀 유지 특권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추득한 판사는 이는 사실상 전현직 대통령 간의 분쟁이라며 대법원은 이런 조건에서 재임자의 의견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한 바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으니까 재임 기간 문서를 기밀로 유지할 권리가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추득한 판사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원고는 대통령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번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법원에 금지 명령을 신청한 겁니까?
네, 의사당 난임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과 관련한 백악관의 문건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국립기록관리청은 해당 문건을 넘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원 특별위원회와 국립기록관리청을 상대로 당시 백악관 관련 문서 공개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연방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기밀 유지 특권이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문서가 공개될 경우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이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직들을 괴롭히기 위해 불법적이고 근거도 없고 과도하게 넓은 범위의 백악관 자료를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국립기록관리청이 보관하고 있는 백악관 문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의회 난입 사태 당시 백악관 방문자 기록은 물론이고요. 백악관의 통화 기록과 녹화 기록, 그리고 마크 메도스 전 비서실장이 작성했던 메모와 케일리 맥커네니 전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요점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문건들에 대한 기밀 유지 특권을 상당 부분 해제를 했는데요. 국립기록관리청은 오는 12일 관련 문서들을 하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자, 법원이 문서 공개 결정을 내리게 된데, 이 대통령의 행정 특권 외에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예, 추특한 판사는 이번 결정에는 공공의 이익도 깔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시작된 난입 사태를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살펴볼 수 있고 또 이런 사태를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적인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
네. 자, 12일 문건 전달 시점이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원의 결정에 어떤 반응일지 궁금합니다.
예, 추특한 판사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DC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신청했는데요. 자, 이번 사안은 결국엔 이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하원 특별조사위원회 측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하원 특위의 베니 톰슨 위원장은 9일 CNN 방송에 출연해 추특한 판사의 판결은 대단한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버릇없는 아이 같은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톰슨 위원장은 이어 법원의 결정으로 관련 정보를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하원의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들의 측근을 소환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특위가 지난 8일,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재선 캠프 관계자를 비롯한 6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데 이어서 9일에도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 10명에 대해 추가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추가로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죠?
예,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케일리 맥커네니 전 백악관 대변인, 크리스토퍼 리델 전 백악관 부비서실장, 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낸 키스 켈로그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이들이 소환 통보를 받은 이유는요?
예, 톰슨 위원장은 9일 성명에서 이들의 소환을 통해 1월 6일과 이날 사태를 앞두고 백악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부 내용을 알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톰슨 위원장은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선거인단 투표 집계를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백악관 외부에 누구와 접촉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추가 소환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아직 뭐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9월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최측근 4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됐을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환 불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하원 조사특위는 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해 지금까지 35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이 연기된다는 소식이네요.
예, 미국이 오는 2024년 우주비행사 2명을 달에 보내려던 계획을 최소한 1년 연기하게 됐습니다.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9일 달 유인 탐사선과 관련한 기존 목표를 수정해 2025년 이후를 새로운 목표 시점으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나사의 유인 달 탐사 계획, 따로 이름이 있죠?
예, 아르테미스 계획인데요. 이 아르테미스 계획이 성공하면 1972년 아폴로 17호의 달 착륙 이후 50여 년 만에 인류의 달 탐사가 실현이 되다 보니까 아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나사는 빠르면 2024년까지 달 착륙선을 통해 달 표면에 남녀 2명의 우주인을 보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 이 계획이 목표 시점이 2024년보다 훨씬 더 뒤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초 나사는 아르테미스를 추진하면서 유인 탐사 시점을 2028년으로 잡았었는데요. 하지만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를 2024년으로 앞당겨 추진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최소한 1년이 다시 연기됐다고 하는 건데 이유는 뭡니까?
예, 넬슨 국장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목표로 했던 2024년은 인간 달 착륙은 이 기술적 가능성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던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일정이 연기된 이유가 말씀하신 기술적인 이유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예, 넬슨 국장은 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이끄는 우주개발업체 블루 오리진과의 소송을 또 다른 이유로 꼽았습니다. 자, 나사가 지난 4월 우주인들을 달에 보낼 착륙선을 개발할 민간 사업자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스페이스X를 선정했는데요. 자, 그러자 블루 오리진이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이 스페이스X가 따낸 계약의 규모는 29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사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까지 벌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넬슨 국장은 블루 오리진이 제기한 소송으로 달 탐사 계획이 7개월 가까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넬슨 국장은 또 기존에 추정했던 것보다 비용이 증가했고 지난해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 유인 달 탐사 계획의 지연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뭐 물론 우주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참 복합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넬슨 국장은 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의회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넬슨 국장은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나사 역시 달 착륙에 있어 경쟁자들이 이기기 위해 안전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제조회사들 술 마신 사람들의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미 의회가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죠. 여기엔 도로와 교량, 인터넷 통신망 등 낙후된 물적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법안에 포함된 170억 달러의 도로교통안전과 관련한 법안을 통해 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음주운전 예방 기술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 자,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까?
구체적인 기술 자체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운전하기에 온전한 정신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상태를 수동적으로 관찰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네. 자, 술 마신 사람들이 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일부에선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시동 잠금 장치입니다. 자, 이거는 자동차에 설치된 음주 측정 튜브에 입김을 불어넣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올 경우 시동이 아예 안 걸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예, 또 다른 기술도 있을까요?
예,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현재 가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은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음주 상태도 확인을 하는 겁니까?
예, 운전자가 도로를 올바르게 보고 있는지 혹은 졸음운전 등을 하고 있진 않은지 등을 감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징후가 보이면 자동차가 운전자에게 경고신호를 보내고요.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런 운전이 계속될 경우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고 길가에 주차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기술을 벌써 도입한 자동차가 있다고요?
예,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와 독일의 BMW 그리고 일본의 닛산 의 경우 운전자가 이 부분적인 자동운전 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 따르면 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무려 100만 명에 달합니다.
예, 이런 운전 때문에 생기는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만 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전체 교통사고 사망 건수 가운데 거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에 덮쳐지는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겠죠?
맞습니다. 지난 2010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4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는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연간 9천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동차 만드는데 적용하라고 하는 음주운전 방지 기술,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예, 이 기술은 교통부가 차량에 설치될 가장 좋은 형태의 기술을 평가하고 또각 자동차 소재업체들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뒤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르면 2026년부터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새 프로그램에서는 미주한인 가운데 굵직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100년이 넘어가는 미주한 인사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가 선정한 첫 번째 인물은 하와이 사진 신부였던 천연희 씨입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5년 2월 28일, 천연이는 어머니와 언니의 송별을 받으며 고향 진주를 떠났습니다. 그는 마산을 거쳐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기차로 고베까지 갔습니다. 그는 고베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에 배를 타고 13일이 걸려 이해 6월 20일 마침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천연이는 훗날 직접 쓴 기록에서 일본을 떠날 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배나루에 당도하니 청청한 넓고 넓은 태평양 바다가 보인다. 그 중에 배가 보인다. 배 이름은 시베리아다. 그 배에 올라 요코하마에 당도하였다 한다. 거기서 선객을 실었다. 다른 선객들과 함께 시베리아호를 타고 쏜새같이 태평양 바다로 한국과 일본을 작별하고 둥실둥실 물고개를 넘고 파도에 부닥치면서 사흘을 갔다.
천연이를 실은 시베리아호는 천연이 같이 일본에서 미국 하와이로 가는 사진 신부들을 싣고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 조선에서 미국으로 사진 신부가 건너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1908년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신사협약이었습니다. 한국대진대학교 김주현 교수는 신사협약이 원래는 일본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일본이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그 일본인과 한인 노동자들에게 여권 발급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의 이민을 제한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 국가가 서명을 하고 협정을 맺게 돼요.
그런데 이 신사협정에 예상치 못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을 배려해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나 그의 부모, 자녀, 배우자에게는 계속 여권을 발급한다는 항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있는 부인은 미국에 있는 남편과 결합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초에 미국인들은 이미 결혼한 일본인 남성이 본국 부인을 데려와 재결합하는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진 결혼이 성행하게 됐습니다. 결혼 상대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사진을 통해 배우자를 고르는 방안이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결혼을 위해 미국으로 가려는 한인 여성들은 일본으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아 미국으로 갈수 있었기 때문에 독신 남자의 사진을 보고 결혼을 결정하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이른바 사진 신부가 생겨났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첫 한인 사진 신부는 1910년 12월 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최사라로 당시 23세였습니다. 신랑은 당시 38세의 사업가 이네수로 두 사람은 호놀룰루의 한인 감리교 목사 민찬호의 주례로 이민국에서 혼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대진대학교 김지원 교수는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 사진 신부가 약 1,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합니다.
한인 사진 신부는요, 이제 1910년 11월부터 1924년 그 이민법으로 중단될 때까지 왔는데 하와이하고 캘리포니아가 두 거점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하와이에는 약 951명, 미국 서부 연안 캘리포니아 쪽에는 115명의 한인 사진 신부가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총 1,066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대략적인 통계가 있는데 하와이 쪽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진 신부의 이주는 1924년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안에서 다시 부상한 일본인 배척 움직임 때문이었다고 김주원 교수는 설명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니까 급속하게 일본인 배척운동이 다시 재개가 되는데요. 주된 원인은 신사협정의 결과 때문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신사협정을 체결한 주된 목적이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일본인 이민을 중단시키도록 배려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였어요.
즉 일본인 이민을 규제하고 본국에서 이미 결혼한 여성을 미국으로 데려와 가족이 결합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사진 결혼을 통해 많은 여성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일본인 2세마저 급증하자 일본인을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일본인 배척운동의 본산지였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전개됐던 것입니다. 일본인 배척주의자들은 신사협정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일본인 이민 배척이 연방법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1924년 이민법 내 배척 조항에 따라 일본인 이민이 전면 배척되고 사진 신부도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한인 사진 신부들은 왜 미국행을 택한 것이었을까요? 20세기 초 하와이에서 한인들이 발행한 국민보의 사설은 이 문제에 대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본국을 떠나는 것은 각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되 그것을 다 함께 합하여 말하면 애국성이다. 그 본인은 대개 외국 유람을 한 애국지사인 남편을 얻어 그의 힘을 의뢰하여 공부도 더하고 사업도 경영하며 다른 날 대조선 독립에 성공한 부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보 사설은 이렇게 애국성이라는 거창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기는 자신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와 연관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주현 대진대학교 교수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이주한 한인 사진 신부 25명의 사례를 연구해본 결과 이주 동기가 원래 알려진 것보단 다양했다고 설명합니다.
주된 이주 동기가 이제 학업에 대한 교육에 대한 욕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5명 중에서 15명, 즉 60%가 교육이 이주 동기였고 그 다음에 교육 다음으로는 일본의 그 식민지대 벗어나기 위해서가 3명, 그리고 결혼이 2명, 경제적인 이유가 2명, 그리고 알려지지 않음이 4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진 결혼인데 굉장히 결혼이 이주 동기로는 그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김주현 교수는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당시 한국 여성들의 수동적인 모습과는 달리 사진 신부들의 자기 삶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 의지가 강력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연이도 자신의 기록에서 사진 신부가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때는 외국 갈 희망에 사랑이고 무엇이고 아무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고 자유의 나라에 갈 생각밖에 없었다. 시집에 가서 남편과 사랑하고 살겠다는 마음은 둘째요. 외국 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 서둘러 주선하였다. 하와이 오면 천당에 오는 줄 알고 미국이면 다 천당인 줄 알고 일본 사람들 꼴보기 싫으니까 안 보고 내 자유를 찾아간다고 좋아했다.
천연이는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는 답답한 현실을 떠나 부유한 나라 미국 또는 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문옥표 명예교수는 천연이의 미국 이주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뭐 나라 주권도 빼앗기고 집안도 어렵고 또 당시가 전통적인 남녀 차별이 있으니까 여자 아이들은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자들은 그저 자유롭고 부유한 나라 미국으로 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옥표 교수는 또 천연이는 그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배움이 없었던 소녀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 천연이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거는 그 당시에 뭐 한국의 여성들의 취향률이라는 게 굉장히 낮았고 거의 공부하는 여자들이 없었을 때 천연이는 그래도 한 기독교 계통의 그 선교 학교에서 한 6년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달랐죠.
20세기 초 하와이로 이주한 사탕수수 노동자들에게 사진 신부로 간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면 천연이는 가정형편이 나은 편이었고 교육도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천연이의 미국 이주를 막을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없었다는 점, 또 많은 자식을 잃고 기독교로 개종한 어머니가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천연이가 사진 신부로 가는 것을 허락한 덕에 천연이는 하와이 사진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연이는 부푼 꿈을 안고 자유의 나라 미국으로 향했지만 고된 인생길이 천연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이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이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this, 이것, that, 저것, 또 these, 이것들, those, 저것들, 이런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this and these when something or someone is near the speaker.
This와 these는 어떤 사물이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Is this David's house?
이게 데이빗의 집인가요?
Use that and those when something or someone is far from the speaker.
That과 those는 사물이 먼 곳에 있을 때 씁니다.
Is that David's house?
저게 데이빗의 집인가요?
When talking about events, use this and these to refer to the present and that and those to refer to the past.
사물이 아닌 사건을 말할 때 현재 일은 this 또는 these, 과거 사건은 that 혹은 those를 씁니다.
This is a fun party.
이거 재밌는 파티입니다.
That was a fun party.
그거 재밌는 파티였어요.
I'm spending these days on vacation.
요즘 휴가로 나를 보내고 있어요.
I was spending those days on vacation.
그날들 휴가로 보내고 있었죠. 손에 펜을 들고 있을 경우 This is my pen. 이것은 제 펜입니다. 친구들이 바로 옆에 있을 경우 These are my friends. 이들은 제 친구들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펜을 들고 있을 경우 That is your pen. 그것은 당신의 펜입니다. 친구들이 멀리 있을 경우 Those are my friends. 저들은 나의 친구들입니다.
Use this and these when something or someone is near the speaker.
This와 these는 어떤 사물이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When talking about events, use this and these to refer to the present and that and those to refer to the past.
사물이 아닌 사건을 말할 때 현재 일은 this 또는 these, 과거 사건은 that 혹은 those를 씁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this, 이것, that, 저것, these, 이것들, those, 저것들 이런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